자, 또이 저녁에 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또 화면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27장 7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를 친 자들을 치신 것 같이 그를 치셨느냐? 혹은 그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살육당한 것 같이 죽었느냐? 그것이 싹을 낼 때에 주께서 그것을 적당히 논박하시리니 그분께서 동풍이 부는 날에 자신의 거친 바람을 멈추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불법이 깨끗하게 되며 이것이 그의 죄를 제거하는 모든 열매가 되나니 그분께서 제단의 모든 돌을 쳐서 산산조각난 석회암 같게 하실 때에 작은 숲과 형상들이 서지 못하리라. 자, 무슨 말씀인지 한 70%는 모르시겠죠. 야곱의 불법이 깨끗하게 된다. 요런 것은 이제 몇번 들어서 이제 좀 알겠는데 나머지는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르실 거예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수요일 같은 때는 어쨌든 조금 여유를 가지고 성경을 구절구절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인데, 이제 이게 우리하고 문화가 다르고 말하는 투가 다르고, 이제 그또 상황도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말씀을 이해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성경 통독하시고 성경 읽으실 때는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다 넘어가는 구절이에요. 그러시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쨌든 이런 시간들에 조금 재미는 별로 없고 좀 지루하더라도, 이게 이제 대충 이런 의미구나 하는 것들을 좀 자꾸자꾸 이렇게 들으면서 문화적인 것들도 좀 익히고 하면서 감을 잡아가면,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적응이 되는 거죠. 적응이 되면서, 다른 새로운 구절을 볼 때도 좀 유추할 수도 있게 되고, 이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성경,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자 하셨는지를, 이해해가는 그 폭이 조금씩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게 어렵고 재미없으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쨌든 시간을 내서 같이 순서대로 이렇게 좀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게 무슨 말씀인 거냐면,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언약 백성을 다루시는 그 원리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기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과 대조되는 어떤 원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오고, 침략하고, 약탈하고, 또 포로로 잡아가고, 그런데 그 원수들은 사실은 또 하나님의 도구이기도 해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징계하실 필요가 있을 때, 회초리, 막대기로 쓰는 도구이기도 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둘을 다루시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 이스라엘을 원수처럼 멸절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분량만큼만 징계하신다. 이제 그런 표현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야곱의 죄와 그 우상들을 제거하신다. 이제 이렇게 되는 말씀이에요. 여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것이지만, 지금 문맥이 계속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그 문맥인데,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뭐 파라오나, 또뭐 산헤립이나 이런 사람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그렇게 진멸하지는 않으신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8절 같은 경우에 보시면, 그것이 싹을 낼 때에 주께서 그것을 적당히 논박하시리니 그분께서 동풍이 부는 날에 자신의 거친 바람을 멈추게 하시느니라. 이런 건 정말 모르겠죠.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이제 동풍, 일단 동풍을 좀 생각해 보면 동풍은 성경에서 이것은 좀 잔잔한 바람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풍은 좀 거칠고 메마르고 좀 파괴적인 바람으로 이제 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동풍이 부는 날에 자신의 거친 바람을 멈추게 하신다. 이제 이런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마치 동풍처럼 이제 동풍이 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거친 바람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는데 그때에도 어떻게 하시냐면 그 거친 바람을 멈추게 하신다. 그러니까 한계를 두신다는 것입니다. 조절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약을 조절하신다. 완급을 조절하신다. 그러니까, 이 원수들을 멸하실 때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그 분노를 쏟아부어서 진 이기는 이제 그러한, 이제 모양새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그때에는 완전히 파멸시키는 그런 것은 아니다. 하나님 조절하신다.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나 할때 그것은 죄를 제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불법이 깨끗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자의 등에는 이제 회초리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이 채찍과 회초리가 이제 그 죄를 제거하는 그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이참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이게 우리가 그런 어떤 징계와 회초리가 없으면 우리가 참 바로잡히기가 어려워요. 우리 본성이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바로잡아 주시는 그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로 기우는 그 성향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올바르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인데 결국은 이런 징계의 목적은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죄를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다.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이 죄가 뭐와 관련이 있냐면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절을 다시 보시면 그분께서 제단의 모든 돌을 쳐서 산산조각난 석회암 같게 하실 때에 그러니까 이게 우상들을 파괴하는 그 모양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작은 숲과 형상들이 서지 못하리라. 작은 숲은 이게 이제 형상들 세워놓고 거기다가 주변에다 이렇게 좀 꾸며놓는 뭐 그런 형태라 그랬잖아요. 정원처럼, 작은 정원처럼 꾸며놓는 그런 형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님이 이제 다 제거하신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러고 나서야 이제 하나님이 용서하시게 되는데, 하나님은 죄를 유야무야 용서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이제 치르게 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죄의 대가는 하나님 자신이 담당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 각자가 또 담당해야 되는 또 죄의 대가도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면제해 주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징계를 통해서 이제 죄가 용서되고 하는 이제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신 것입니다. 자, 10절입니다. 그러나 방벽을 세운 도시가 황폐하게 되며 거처가 버림받아 광야같이 될 터인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거기에 나뭇가지를 먹어 없애리라. 거기에 작은 가지들이 시들면 꺾이리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들을 불사르리라. 그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므로 그들을 만드신 이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지으신 이가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이것도 모르겠죠? 송아지가 먹고 누운다니까 뭔가 좋은 그런 그림 같기도 한데, 전반적으로 보면 뭔가 좀, 또좀 어려운 얘기 같기도 하고, 전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9절에서 이제 우상 파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상이 파괴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이제 심판하시고 제거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10절, 11절은, 이제 회개하지 않는 도시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이제 그걸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죄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실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에게 내려질 그 징계가 지금 이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과 용서에 대한 것은 사실 미래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놓으신 것이지, 거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 징계하셔야 되는 과정, 그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벽을 세운 도시, 이건 이제 보통 예루살렘으로 보는 것인데, 이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그 거처가 버림받아서 광야같이 되는 거, 그래서 짐승들이 거기에 이제 거하게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황폐하게 된다는 얘기를 그 앞부분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만드신 분,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 그분께서 그들에게 긍휼과 은총을 베풀지 않으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들에 대한 어떤 징계까지 거두시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받을 징계가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이 이사야 예언자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 과정은 아직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역사가 다 지난 상태에서 이걸 보니까, 이게 조금 뭐큰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냐면, 지금 앞부분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어떤, 징계 이후에 회복과 용서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요 뒤쪽에 와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나 어쨌든 니들이 받을 징계는 받을 거다. 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받을 징계, 그것이 있다. 그걸 너희가 받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좀 개인적인 삶과 조금 이제 좀 연결해서 적용을 해 본다면, 방벽을 세운 도시라는 이 표현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방벽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방어벽. 자기들이 세워놓은 어떤 방어벽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 자신이 그 방어벽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제껴놓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자기들이 방벽을 세워놓고, 자, 이제 끄떡없다. 어떤 적이 쳐들어와도 괜찮다. 이제 이런 마인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우리가 좀 혈기왕성하고 내가 뭐든지 다할수 있을 것 같고 이럴 때는,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되겠지 하는 그 마음이 더 강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할수 있는 어떤 능력이 충만하고 자신감이 넘쳐도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방벽을 세운 도시라는 그 마음, 아, 나는 방벽을 세운 도시야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거를 여지없이 무너뜨리신다는 것, 우리가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오케이. 그래서 자,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주께서 강의 수로로부터 이집트의 시내에 이르기까지 치시고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 소리가 울리리니 아시리아 땅에서 멸망하게 된 자들과 이집트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와서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주께 경배하리라. 자, 이제 모으시고 모인 백성들이 경배하리라. 뭐 대충 이제 요런 뉘앙스는 아시겠지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바로 위에서는 이제 너희 받을 징계, 그건 너희가 받게 될 거야. 그 말씀을 하신 거고, 또 다시 돌아와서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마침내는, 마지막에는 너희 다 흩어져서도 다시 다 모으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모여서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주님을 경배하게 될 거야. 이 예언까지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날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날에. 이 그날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이날이 이제 그 마지막 때에 이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강의 수로로부터 이집트의 시내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은 이제 그 아브라함 언약이 좀 떠오르는 그런 말씀이죠. 이제 보는 분들에 따라서는 그 아브라함 언약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보는 분들도 있고 이제 이게 조금은 다르다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의 어떤 영역 이것과 이제 분명히 이제 상당히 겹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걸 이제 문장을 해석할 때 그날에 주께서 강의 수로로부터 이집트 시내에 이르기까지 치시고 그랬잖아요. 치시고.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치시고 이렇게만 보니까 그럼 여기 심판하신다는 얘기인가? 이제 이렇게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이 이걸 어떻게 이제 보고 있냐면 이제 그 영어로는 비트 때리는 거, 비트 오프. OFF, beat off, 이런 단어를 지금 여기 쓴 것인데, 이것이 그 타작할 때 곡식을 떠는 그 의미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됐건, 나무에서 그 열매를 이제 따낼 때 이렇게 이제 쳐가지고 나무 열매가 떨어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곡식을 걷어갖고 이제 도리깨질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런 모양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흩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마치 곡식 알곡 추수해서 모으듯이 열매 따듯이 그렇게 따서 모은다는 그 의미로 여기서 치시고라고 이제 쓰신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하나하나 모은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치신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닌 거예요. 치셔서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 모은다. 이 말씀도 우리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데 얼마나 신실하신가, 이제 그것에 대한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이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장면인데 거기 26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시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고 계시는 그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마지막 때에 이제 모으신다 하는 그 이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에 뭐 수십억 되는 사람 중에 나 하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 하나까지도 이렇게 일일이 다 기억하실까? 예,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우주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 거의 무한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해와 달과 별, 그들의 각각의 이름을 부르신다. 그 수를 세시고 이름을 부르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그렇게 이제 대우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다시 이제 그 13절을 다시 보시면 그날에 큰 나팔 소리가 울리리니 그랬잖아요. 큰 나팔 소리가 울리리니. 마지막 날과 관련해서는 이 나팔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 부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도 이 나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실 때에 여기 지금 마태복음 24장도 지금 그의 선택받은 자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계신 건데 나팔 소리와 함께 모으신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징계하신 후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들이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실 터인데 그런데 그게 끝이냐? 자, 여기가 또 중요한 것입니다. 13절을 다시 보시면 27장 13절 다시 보시면 앞에서부터 다시 보죠. 그날에 큰 나팔 소리가 울리리니 아시리아 땅에서 멸망하게 된 자들과 이집트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와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 모으신 거예요. 자, 모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 모아놓으시죠. 모아놓으시는데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 하나하나 일일이 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예루살렘에 모았더라.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끝.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주께 경배하리라.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거 요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느냐 안 보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를 가르는 거예요. 나 중심인 사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냥 나 자신을 위한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뒷부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께 경배하더라,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야 읽었죠. 그러나 마음속에 그게 이게 크게 자리 잡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기보다는 진노를 받기 합당한 그릇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들로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잖아요. 이 부분이 내 안에 명확하게 자리 잡은 사람들은 더 이상 나 중심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미래를 설계하지 않는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같이 미래를 설계합니다. 돈도 벌고 열심히 하고 남보다 우수하게 되려고 노력도 하고 다 괜찮은 거예요. 다 좋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유가. 그렇게 해서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건 그거는 예수님 믿는 것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믿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소개받고 하나님 믿을 때는 그렇게 출발했을 수 있습니다. 뭐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조금 듣고 아 하나님 정말 뭘 원하시는구나 내가 어떤 상태에서 정말 구원받은 거구나 하는 것을 조금 배워가게 되면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종종 들이냐 이거 아무리 들어도 어느 순간에 자기 마음속에 그게 탁 와닿지 않는 한 평생 이게 자기 게 안 됩니다. 아무리 들어도 그냥 이렇게 듣고 저리 흘려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는 이게 좀 자기 게 되라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회복,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궁극적 목적이 뭐냐? 그것은 와서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주께 경배하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는 삶,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는 우상들이 제거되는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 회복된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 경고하셨던, 그리고 또 예언하시고 또 위로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 분이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좀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사람을 거저 그냥 유야무야 받아주시는 분은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을 바로잡으시는 분이시고, 또 그런 과정에서 징계하는 분이시고, 그러나 징계할 때 진멸하는 분은 아니시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산과 통제 가운데 적당하게 징계하는 분이시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고, 우상을 제거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마침내 회복시키신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그렇게 세우시는 분이신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주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저희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자리가 잡힐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그냥 이스라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얘기를 하고 계시구나, 나에게도 이것을 원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이 각인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